사랑의 하나님, 궂은 날씨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날씨가 굳든지 날씨가 좋든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잘 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살면서 생긴 것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사는지 또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이 저녁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송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걱정 근심 전혀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요. 꽤 즐겁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퇴근하다가 한국에서 접촉사고를 했습니다. 접촉사고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쌍방의 과실이라. 쌍방 과실 알죠? 그래서 이제 내려보니까 뭐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잘한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둘이 비슷해요. 그래서 좋게 헤어졌습니다. 우리 그럼 각자 가서 고치자. 우리 나도 잘못하고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전날 사고 난 게 자기 혼자 과실 때문에 생긴 거고 자기는 뺑소니 친 거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어제 같이 쌍방이 그거 해서 우리 잘 얘기하고 서로 헤어졌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 거 있죠. 우리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상대방 운전자 친척이 경찰 간부인 거 있죠. 그래서 꼼짝없이 누명을 쓸 판입니다. 막 온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뺑소니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뺑소니 운전자로 이제 구속, 거의 구속이 될 그런 처지인데 어느 날 막내 삼촌의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검찰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막내 삼촌의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검찰. 그래서 막 억울하다고 막 연락을 해서 글을 보니까 다음날 모든 억울한 문제가 일사천리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의 친구의 작은 아버지만 검찰에 있어도요 해결되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막내 삼촌의 작은 아버지가 검찰에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 한 분이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요 되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세상 빽 막 동원하는 것보다는 뭐 대충 세상을 손해보면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사시면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길들 인도한다고 어려운 거 빼주고 뭐 다른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 가지고 다 양보도 할 줄 알고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죠. 저도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막내 삼촌의 친구의 작은 아버지 얼마나 생명줄입니까? 얼마나 생명줄.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 요게 이제 지난번 82번하고 오늘 83번 들어가는 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막내 삼촌의 작은 아버지,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검찰에 계신 분 계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성경 구절 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 지난번 82번하고 오늘 83번하고 연결 고리가 되나 그러면 82번은 문제가 뭐였나 하면요. 우리 82번 한번 보실래요? 성찬 얘기를 하다가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답이 뭐였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혹시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방송실에 얘기하면 이제껏 한 거 다 교재를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82번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교회에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이제 16장을 보시면요.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우리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 거를 조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 여기에 우리 82번, 83번에 다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확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뒤에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손해보면 어때요? 양보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교회는 쿡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고요. 쿡 건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동원되어서 교회를 집어엎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사탄과 마귀들이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도 결국에는 교회는 못 무너뜨리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면 교회가 신부로서 하나님 올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귀한 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이래서 막 찢어지고 뽑고 이럴 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엄부의 권세도 이기게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요거 오늘 83번이 요거고요. 82번에서 그럼 성찬에 그런 사람들 참석을 못 합니다. 교회가 참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시킵니까? 그럴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를 문을 닫고 문을 열고 하는 거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너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례받았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가 이걸 묶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82번이고 그러면 82번의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러면 83번은 문제가 뭡니까? 이제 83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83번? 다 받으셨죠? 그쵸? 83번 What are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제 83문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여기 천국 열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 때나 막 휘두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예.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고요. 답을 천천히 한번 해 주십시오. 답을 제 83문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는 여는 게 있고 하나는 닫는 게 있습니다. 여는 거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 이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닫는다는 건 뭡니까?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 또 아니면 아예 예수를 전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닫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럼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무엇과 전파와 그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게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권징. 교회의 권징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막 천국 문이 열리는 거 있죠. 권징을 시행하면 문을 막 닫는 거 있죠. 문을 막 닫는 거 있죠. 또 천국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복음이 막 전파되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만 그 말을 듣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문이 저절로 닫히는 거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뭡니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 전해지는 거하고 둘째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거하고 이제 권징이 뭔지는 제가 설명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이 역할을 하는 키가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열쇠를 가지고.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럼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권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권징이 뭔지 아세요? 권징이? 옛날에는 한 1960년, 70년, 80년대 초, 70년대까지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권선, 징악의 줄임말입니다. 권선징악.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을 행하면 막 칭찬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악을 행하면 이거를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징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징계를 해버리면 옛날에는요 교회가 징계를 하면은 반성도 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랬지만은요 요새는 징계를 해버리면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없나? 그러고 안 나와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징계하는 권징이요. 제가 이 헌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모든 교단의 헌법책에는 권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한 부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권징은 잘하면 은혜스럽지만은요, 잘못하면은 이게 교회 싸움이 되고요, 좋지가 못합니다. 우리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란 뭡니까? 천국 열쇠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하고 교회의 뭐라고요? 권징. 요거 두 개를 천국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통해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 그럽니까? 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 그럽니까? 이제 그게 84번, 85번입니다. 성도분들 오늘 내용은요, 좀 딱딱해 보이지만은요, 무척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구절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위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아까 요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교회가 기도하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해주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해주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84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 잘 보시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84.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답을 천천히 하셔야 돼. 이게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요 고치기도 많이 하고 영어가 번역이 된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님들이 이해 제일 하기 좋은 부분을 가지고 저도 번역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한 걸 세 개인가 네 개인가를 갖고 있는데요 다 헷갈리는 거 있죠. 이게 그만큼 이 문장들이 이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고 성도님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84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거룩한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요. 제 말 잘 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게 언제 나왔나 그러면 16세기 중엽에 나왔잖아요.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 15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563년. 이 당시에는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도 이걸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고개를 다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500년이, 550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는 우리도 보면 문장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긴데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거룩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아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무엇으로?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뭐할 때마다? 믿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줍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개인이나 전체에게 복음으로 해서 막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립니다. 천국은 가만 놔두면 안 열리는 거 있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에게나 아니면 공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선포를 하면은 그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이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면 천국문은 어떻다는 겁니까? 닫힌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열고 닫고를요, 요거 잘 이해를 하시면요, 너무너무, 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 성경을 정리하는데 쉬운 거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닫힙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게 천국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닫힌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랑하신 성도들, 이거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천국문은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마다 천국문은 쫙쫙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때마다 예수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잔치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귀를 딱 닫고 마음을 딱 닫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열려 있잖아요. 이거는 여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들을 믿게끔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한 것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모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치 않은 자는, 이거는 순종 안 하는 자는 닫힌 거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막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복음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맞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디가 열립니까? 천국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데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디가 닫힙니까? 천국이 닫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85번이 잘, 요것도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못했을 때 교회가 책망하고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는 이 권징이라는 거 85번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교회 권징에 의하고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먼지 길지요. 먼지, 그죠? 근데 잘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어떻게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까? 닫히고 어떻게 열리고 합니까? 교회 권징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회 권징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그냥 막무가내로 벌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실시합니다. 권징이라는 건 징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거의 없다 그랬죠. 각 교회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천국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데 관계가 되어집니까? 지금부터 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자가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주장하거나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비기독교적인 무엇을 하고 생활을 하고,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이거를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하라는 겁니다. 하고 형제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한 생활을 끝까지 고집하고, 또 그런 사실이 교회나 교회에 의해 임명된 치리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이거 무엇인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치리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어떻게 하고 금지시키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이 닫히는 거죠. 교회 문이 닫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닫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지옥 갑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과 성도 교제하는 것과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 있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은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권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인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무엇을 약속하고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도 닫고 천국 문도 닫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따라가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도 문을 닫고 천국도 문을 닫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도 열고 천국도 다 연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제가 헌법책을 갖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단의 헌법책에는 이 권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교회가 권징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할. 그럼 권징은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올라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막 어떤 사람 막 장로 아니라 그러고 면직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교회와 교단은 치리 기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정치 얘기를 해서. 근데 성도님들 알아놓으셔야죠. 치리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치리 기관은 권징을 할 수가 있고요.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리 기관은 우리 교회 같으면 치리 기관이 어떤 것 같아요? 당회입니다. 당회. 장로교회는요, 치리 기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치리 기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당회, 둘째가 노회, 셋째가 총회,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당회, 둘째가 노회, 셋째가 총회. 그런데 당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교단의 법 따라서 잘 치리를 했으면, 잘 정리를 했으면 그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분이 나빠. 이게 좀 부당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치리 기간이 세 개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상소를 하면 돼요? 노회에다가 상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노회에서도 왜 이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총회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교회 정치 기관은 삼심제도입니다. 삼심. 근데 첫 번째 당회에서 한 것이 올바르고 잘 됐을 때는 개인도 그걸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 이건 좀 다른 거죠. 한 요 몇 년 새에 뉴욕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그냥 막 어떤 분들을 막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이게 나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있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교회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다루면서, 어떤 분들을 당회에서, 치리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 출교 이렇게 했습니다. 출교. 출교 한번 앞에 한번 보여줄래요? 출교? 예. 출교라는 말은 excommunication입니다. excommunication. 출교가 원래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출교?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출교라는 뜻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요. 이분 교회 못 나오게 한다. 이분은 우리 교회는 참 안 맞으니까 우리 교회 못 나오게 출교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재직을 시키면 되잖아요. 재직을 시키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나오니까 못 나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재직이라는 거는 죄목이 아주 작습니다. 출교라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출교는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좀 이따 한번 볼 텐데요. 그런데 두 교회에서 다 출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출교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출교해? 그리고는 막 노회에 올리고 총에 올리고 해서 막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끄럽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죠? 사회 법정에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회 법정에서. 그래서 결국은 출교라고 받은 사람들이 이겼어. 사회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뉴욕 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럴 때 기도하면서 잘 이 권징에 대한 걸 이해를 잘하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안들이 우리하고는 다 다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해석이 출교가 수찬정지까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출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이단을 이렇게 따라가고 이럴 때 교회에서 내리는 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더 이상 아니야 이럴 때 내리는 게 출교입니다. 이럴 때 내릴 때.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교인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출교 이렇게 합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재정만 시키면 그게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게 못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구절 하나 주실래요?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많이 안 주셨어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7번이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한 3번만 해도 최고로 많이 용서해 줄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번씩 7번. 그러면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면서 계속 어렵게 만들면서 막 하는데 7번씩 7번씩 해줘야 됩니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 교회의 전체 유니티가 깨지고 교회의 거룩이 깨질 때는 권징이 돼야 되는 거죠. 나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실 때는 7번씩 7번도 용서를 해주고 하지만 교회의 거룩을 깨고 교회 자체를 막 그렇게 어렵게 만들 때는 권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권징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럴 때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교회에서는 안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16세기 중엽에, 16세기 중엽은요, 교회가 지금보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교회의 권위 그러면 다 껌뻑껌뻑해서 교회에 싸우고 이래가지고 갈라지고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이런 게 없을 때인데도 이런 걸 집어넣는 거 있죠. 왜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만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딱 징계를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당신은 3개월 동안 성찬에 참석 못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와서 뒤에 앉아서 울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 속으로 돌아와서 정식으로 멤버가 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섹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때예요. 근데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뭐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합니까?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막 다니면서 막 남의 돈을 너무 뚝뚝 떼어 먹습니다.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막 그런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거고 안 들으면 천국 문이 다 끼기 시작하잖아요.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죠, 그렇죠?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게 남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죠. 너 정말 그 교인인데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주위에 가장 입 무겁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한 사람 데리고 가면 자기까지 해서 두 명이잖아요. 두 사람 데리고 가면 자기까지 해서 세 명이잖아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착해 하라. 그거 하면 안 돼. 뭐가 안 돼? 좀 띠먹으면 안 돼? 뭐 야, 다 하나님 건데 나눠 먹지 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러면 그걸 다 기억하게 하고 다 그렇게 정참하게 하라 그런 겁니다. 만일 그렇게 두세 사람을 데려갔는데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얘기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한다는 뜻이 뭡니까? 전체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이거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때는 교회를 대표하는 치리교환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 뭐죠? 이게 엑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방인과 뭐같이 세리와 같이.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누구든지 세리보고는 죄인이라 그래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엑스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그러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쫙와 문제로 싸우다가 그냥 누구누구누구씨 출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기사를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안 싸워야 되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요. 문제가 있지만 그걸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밀고 당기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돼가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이유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숙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하는 그 공부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슈바이츠가 아프리카의 성자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막 병원을 지을 때 어떨 때는 돈이 없고 뭐 노동력이 없어서 자기도 막 동원돼서 병원을 막 건축하고 짓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보니까 멀끔하게 생긴 뭐 흑인 청년이 옆에 서서 자기 나라 지금 위해 가지고 지금 병원을 짓고 있는데요. 그냥 가만 팔짱만 끼고 도와주질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슈바이츠 박사가 부탁을 합니다. 좀 도와줄래요, 청년? 지금 힘이 너무 지금 달리고 사람 손이 너무 부족한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이곳에서는 저처럼 배운 사람은 그런 일 안 해요. 근데 슈바이츠 박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청년,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슈바이츠 박사가 박사학위 몇 개인지 아세요? 예, 네 개입니다. 우리 흉내도 잘 못 냅니다.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 그 다음 제일 제가 하기 싫어하는 거, 이 사람 신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슈바이츠가 쓰는 예수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로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뭐 그분의 신학 사상은 따라갈 필요가 없지만 그분이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한 거는 정말로 그건 뭐 누구나 존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공부를 더 하면서 아무 일이나 하게 되었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배우고 처음에 박사학위 땄을 때는 자기도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인류를 위해서는 아무 일이나 해야 되네.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알아가면 점점 숙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딪히려 그러면 내가 피해가고 무엇인가 상처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있을 것 같으면 미안해 그럴 줄 알고 이게 더 믿어지고 더 많이 성경 공부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라지처럼 이렇게 빳빳하거나 뭐 그냥 내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고 지금 우리가 권징 얘기하다가 지금 그랬는데요. 권징은 교회에서 없으면 없을수록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에서 권징이 이렇게 행해질 때는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회에서 해야 됩니다. 장로회. 그거는 우리 헌법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의견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불러서 얘기하고 우리 과정이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에게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걸 다뤘는지 모릅니다. 저분 신천지 이렇게 막 광고하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다음 불러가지고 경위를 물어보자 이렇게 당신 뭐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몇 차례 우리도 모이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단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데입니다. 여기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잘못 쓰면요 그냥 이거를 정폭시키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뭐죠?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슬렁어슬렁 나쁜 놈도 돌아다닙니다. 제가 간혹 그러잖아요. 욥기를 보시면 욥기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전회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놈이 나타납니까? 마귀가 거기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어디 다녀봤나? 예, 제가 세상에 어슬렁어슬렁 이곳저곳 다녀봤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성령님께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가 엄부의 권세도 이기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면은 그 사람 찾아가서 먼저 얘기를 해라. 그에게 권고해라. 그런데 너 말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말로 다 이렇게 다 증거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디다 얘기하라고요? 교회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안 들으면은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요게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인터넷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을 출교했다 그럴 때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게 뭐라고요? 출교입니다. 출교. 우리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징계를 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신경질하지 쌍 그리고 치워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어주고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85번입니다. 이제 우리 쉬려고 하는데요. 성도분들 어제하고 그저께하고는 막 80도 막 넘어가다가 또 지금은 보니까 40몇 도고 이게 하루에 일교차가 얼마예요? 40도죠, 그렇죠? 일교차 40도를 이겨내는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밤에 푹 잘 주무시고 그래야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잖아요. 그래야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잖아요. 우리 한 20분 쉬는데요. 한 20분 쉬는 동안 즐겁게 차 마시고 또 준비한 우리 우리 다과를 또 먹고요. 또 즐거운 시간 가지고 그리고 20분 뒤에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또 모임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큰 그림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쉽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곤을 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 서로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그 가정에 하나님 기도의 많은 제목들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기도의 제목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하시고 또 귀한 또 가정은 먼 곳까지 또 지금 단기 성교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그 가정에 건강을 주는 게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 많이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거 먹고 마시고 힘내어서 또 우리 맡은 일들 부지런히 하며 주님의 교회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6번 보십니다. 86번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뭐 85번까지는 하늘 문이 다 끼고 열리고 뭐 열쇠를 주셨다 그러는 그런 거로 되어 있지만 86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선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과 관계없이 구원시켜줬는데 그럼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게 86번입니다. 그런데 86번을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냥 버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이 땅 살라고 했는데 그 그냥 공짜로 얻은 그거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생활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이제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아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착하다고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왜?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거 제대로 안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절대로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제대로 가슴 속에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세상 나가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해 주는 거 아닌데,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 착하게 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닌데,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됐지.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답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게 맞잖아요.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뭐라 그럽니까? 피조물이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해 하나님께 뭐 드립니까? 감사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입으로야 하나님께 영광, 막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야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나가서 생활이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 영광은 다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은 만큼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 때 우리의 룰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인 거 있죠.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성경 혹시 어디 나오는지, 혹시 이건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예, 출애굽기까지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몇 장? 예, 20장. 제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여기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누가 출애굽기 어디 나와요? 그러면 십계명 어디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나와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20장이 나오는데요. 제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0개명 쭉 나오는 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2절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절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서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도 없죠. 성경 말씀 따라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어서 십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몇 절요? 2절. 찬송가 있는 분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실래요? 십계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제일 앞에 서문이라고 비슷한 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찬송가에 또 요거는 생략하면 안 되는데 요거를 땡땡땡 생략을 해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입니다. 왜 앞에는 주기도문 나오고 사도신경 나오고 뒷장을 넘기면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게 제1은 제2는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제 거는 땡땡땡 돼 있는데 이게 나는이 더 중요한 거 있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여호와이기 때문에 제1은 제2는 제3은 이걸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셨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럼 이 서문입니다. 서문. 출애굽기 20장 몇 절요? 2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에 나가서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활의 터전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밑에서 둘째 줄 그리고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무엇으로 삶으로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삶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성경대로 살았으면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나왔을 사람이 더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주위를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이랬으면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소리는 안 했지만 저분 같으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3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다 생활에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만 사모하면 됩니까? 그럴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가서 너희의 모든 선한 것을 땅에 비추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왜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그렇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중산층, 뭐 상류층, 그거는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수준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수준까지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 대답이 우리는 한 중산층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제적인 걸 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생활의 수준은 네 생활을 보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끌어내는 수준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믿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지금 이게 86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가서.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저기 갈 사람들이잖아요. 저기 갈 사람들은 이 땅을 다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착한 모습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를 돌리고요? 영광을 돌리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 그렇게 생활하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슴 속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영광, 영광 이러면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영광, 영광 그냥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너희 행실로, 너희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 선 때문에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복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모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네, 성경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지친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고난이 있지? 그거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911 터지기 일주일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저는 그 뭐 쌍둥이 빌딩, 몽둥이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쌍둥이 빌딩에 어떤 기업체에서, 기업체가 너무 어려워서 300명 가까이를 해고시켰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300명은 돌아가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300명은 집에 자녀들 보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미국에서는 이 파이어 시킬 때, 뭐, 이렇게 정리할 때 기간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해고당한 300여 명의 사람은 돌아가면서 다 막 투덜대거나 막 불쾌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내거나 그랬을 겁니다. 일주일 뒤에는 이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가 보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그냥 지나가십시오. 우리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거 일일이 다 몰라도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거 다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다 안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못 살면 못 사나 보다. 뭐가 안 되면 좀 엉기네. 이러면서 우리 본분 다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분이 잘 사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성도님들 이 86번 같은 거는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십계명이 어디 나온다고요? 예, 출애굽기. 출애굽기 몇 장요? 20장. 20장 중에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2절. 그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딱 가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렇게 나가는 게 십계명이에요. 87번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까? 이거 87번은 사악하여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거를 번역들을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번역을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같은 뜻이지만 그래도 원래 뜻은 can they not be save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악하여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답을 한번 하십니다. 시작. 예, 86번하고 87번하고 잘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87번에 나오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선한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맞죠? 그러면 선한 것 때문에 구원 안 해주면, 그러면 선한 것 때문에 안 해주면, 그러면 조금 악하게 살아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아도 구원 받습니까? 라는 게 요거 문제예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에 반드시 이렇게는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치라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계속 행하면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안 논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우리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있는 자가 하나님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악하여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의심하면 맞는 겁니다. 교회 서클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렇게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구원은 시켜줄 수 있지만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 생활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87번의 답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이 당시에는 좀 복잡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은 복잡하면 싫어합니다. 설교도 문장이 막 길어지면 벌써 앞에 하고 뒤하고 헷갈려가지고 아멘 하는데 보면은 아멘 하면 안 되는 데 가서 아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문장도 심플해야 되고요. 간단해야 되고. 그건 지금 시대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동물학교에서 소풍을 갑니다. 동물학교에서. 근데 토끼가 도시락을 집에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엄마가 보니까 이게 애가 가서 점심을 굶겠거든요. 그래서 엄마 토끼가 학교로 깡총깡총 막 뛰어갑니다. 애 도시락을 가지고. 그래야 빨리 소풍 가는데 전해주지요. 가다가 다람쥐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요? 우리 토끼가 이 도시락을 놔두고 가서 내가 도시락 갖다 주러 가지. 그래요. 우리 아이도 도시락을 놔두고 갔는데 좀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전해주죠. 근데 엄마 토끼가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 아이는 어떻게 생겼죠? 그랬더니 이 다람쥐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거든요. 그날 다람쥐 점심 먹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토끼한테는 자기 애만 제일 예쁘지 나머지는 뭐 제일 예쁜 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하면요, 얼굴 잘생긴 분들도 많고 교육 많이 받은 분도 많고 잘 사는 분도 많지만은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우리 몰라줍니다. 알아주는 거죠. 몰라주는 자기 관심밖에 없습니다. 딱 알아주는 분은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좀 또 이렇게 좀 더 나가서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말이 맞고 나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갈 수 내가 믿잖아요. 그 나로 보면은 나만 사랑하신 거죠. 나만 보면 옆에 있는 믿는 분은 그만 사랑하신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 문을 본인이 닫은 거죠.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제일 예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겨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조금 쪼달려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쪼달릴 때는 이유도 있겠지. 아플 때는 뭐 이유가 좀 있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다 그냥 주님 붙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이제껏 배워왔던 모든 것 성경의 말씀들을 펼쳐놓고 내가 누구나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최고로 건강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없습니다.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예쁘다고 보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쁜 꿈 꾸시고 내일 일어나셔가지고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숙제처럼 또 숙제처럼 잘 가슴에 새겨놓고요 그렇게 사시다가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라 나는 저 사람 닮고 싶노라 그런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해서 세상 뛰어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입으로도 예수님 전하지만 우리 행동으로도 감화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예수 믿는 믿음 잘 심어주셔서 큰 일들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밤길 돌아서 갑니다. 하나님 일교차가 심한 날씨 잘 쉬게 하시고 또 내일 생업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또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